에서 11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명절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라합을 부를 때는요, 뭐라고 부릅니까? 예, 그냥 라합이라 그러지 않고 꼭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죠. 기생 라합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우리나라 표현이죠. 원래대로 표현하면은 이건 조금 표현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믿음의 세계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기생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니 좀 놀라운 일입니다. 남성 중심의 그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 곳이 마태복음이죠. 거기에 보면 다섯 명의 여자가 이름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두었습니다.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유대인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그 족보에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을 넣었는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다섯 명이 들어있는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숨기고 싶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버젓이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멸망을 받아야 할 가난 족속이면서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불륜했죠. 그 불륜의 대상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버젓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마리아만 정상적인 여인이죠. 이들 중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가장 난잡한 여인이 있다면 아마 라합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라합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나의 의미는요, 매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스 말씀에도 기생 라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생을 헬라어로 구약에는 조나를 번역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포르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장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장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래도 라합을 좀 좋게 표현을 하고자 단어를 고르다가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녀죠. 예수님의 족보에 장녀 출신의 여인이 라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았던 도시는 당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죄악으로 가득 차있는 그 땅을 진멸하라 그러셨죠.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가장 타락을 한 도시에 가장 타락한 여자가 바로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런 면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맨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인생이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통 장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장녀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보낸 병사들, 그 병사들이 라합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합의 입에서 나왔던 말 한마디를 딱 듣고는 돌아서서 가죠.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라합은 단순한 창기가 아니라 아마 바알 신전의 여사제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사제는 합법적인 장기였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사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병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첩자 두 명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왕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간 병사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기생의 집을 샅샅이 뒤져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여리고의 사활이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가 굉장히 긴장을 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적군의 그 이스라엘 첩자 두 명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병사들이 가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정보입니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너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 정도면은 기생 라합이 우리 집에 왔다가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왕의 명령이 지금 지음하니까 들어가서 분명히 그 집을 살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라합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은 맞는데 성문을 닫을 때쯤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를 했죠. 이 말 한마디에 병사들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집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 아마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에 그 사건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분명히 그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가 바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우리가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도 한번 두들겨 보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믿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한번 살펴보게 합시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더라면 광야 40년 길 없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겠죠. 그런데 괜히 안 해도 되는 정탐꾼 12명을 보내었다가 그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보고가 나왔죠. 그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땅은 좋기는 한데 그들 가운데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정탐꾼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보냈다가 또 무슨 꼴을 당하게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40년 전에 실패로 인해서 40년간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보냈냐 하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명령이 있죠. 너는 지금부터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 항상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땅을 네가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였죠.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죠.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너희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도 그의 머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했던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패하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왜? 나를 신뢰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꾀를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불쾌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탐꾼들로 인해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라. 이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라. 왜 그랬냐면은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면서 구원할 사람이, 건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전략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미 전략을 하나님은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정탐을 하고 안 하고는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쟁 전에 구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창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만약에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한 가족을 구원을 해내라고, 한 가족을 선택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누구를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내가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 사람은 창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직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인생의 맨 밑바닥에 있어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죠. 그들은 몰랐습니다만은 그들의 걸어갔던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에는 예수님께서 꼭 만나야만 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마음이 부서져버린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일까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정탐꾼이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랄만한 대중가요 그 가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가사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송가 아닙니다만은 이런 노래 있죠. 그 노사연 씨의 만남.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죠. 노사연 씨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뭐죠? 바램이었어.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바람, 이 바람이 뭡니까? 바라는 거. 이 바라는 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의 마음 속에는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굶주려서 바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배실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 우리의 바람이었던 것처럼 그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에 5만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 이야기,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았던 한 사람, 하나님의 눈이 자동적으로 가서 쳐다보면서 주목하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은 장녀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로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했는지 나중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라합의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마음속에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그 신을 나도 믿을 수 있을까? 이 라합이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은 살몬이 나오는데요.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살몬은 이 기생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몬은 유다지파였고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말씀에 동방 헤돈 쪽에 진출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궁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민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 살몬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 나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살몬이 어떻게 장녀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 장녀와 그리고 지휘관의 아들이었던 살몬은 특별히 이 살몬은 나손의 장남입니다.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여인과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장남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미쳐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것이죠. 눈이 멀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을 했을 것이고 결국 결혼을 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살몬이 아마도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정탐꾼 두 명을 보낼 때에 이 중요한 전쟁에 두 사람을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살몬이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죽음의 순간에 직면을 합니다. 왕의 병사들이 여기 들이닥쳤죠. 근데 그때 이미 라합은 이들을 숨기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좀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백성 속에 들어갈 수 없을까? 근데 자신의 집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딱 보면 알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왕의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미 숨겼습니다.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 위에 3대 밑에 이들을 숨긴 직후에 왕의 병사들이 막 달려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들어와서 수색을 하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두 정탐꾼의 목숨이 기생 라합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두 정탐꾼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이때 창녀였던 라합도 이 정탐꾼과 같은 배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숨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숨긴 것이 발각이 되면 아마 그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이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정탐꾼의 목숨도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 이 기생 라합도 그의 목숨을 여기에다가 걸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정탐꾼이 발각이 되면 다 죽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 바로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관계가 유별납니다. 아마 이때 이 기생 라합을 바라보고 있던 살몬의 마음이 아마 불이 타서 올랐을 것입니다. 아, 이 여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만나게 되죠.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이 살몬이 제일 먼저 그 집으로 달려가서 붉은 줄을 단 이 집이 바로 그 집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생 라합을 그가 보호를 특별하게 보호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왜 두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엘이라는 것이죠. 신이라는, 이 하나님은 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땅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진짜가 아니라 이 신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목숨 걸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만남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바람이었습니다.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녀였지만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두 사람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옮기셨던 것이죠. 라합은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회가 왔을 그때에 목숨 걸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믿어진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곳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내려놓고 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리죠. 신앙은 라합처럼 이래야 됩니다. 한 배를 타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것이구나. 라합은 창녀였지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자신도 구출해 줄 것을 부탁을 했죠. 여러분, 창녀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기생 라합보다도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라합도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만큼 예수님 믿기 좋은 자유가 주어지는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유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평화를 위장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환란, 허락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까? 이런 말이 있죠. 실천적 무신론자.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도 머리로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죽음을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기생 라합이 나 같은 사람도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특하게 보셔서 이 믿음의 장 위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너희들 라합을 보라. 창녀 라합을 한번 보라. 그는 창녀였지만은 그는 목숨을 걸고 나를 믿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작 예수님 믿는 향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기생 라합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된 삶을 정리하기로 목숨을 걸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악된 기반을 다 포기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끈들은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면은 평소에 잘 안 끊기던 것도 끊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생랍을 다시금 보아야 됩니다. 변화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냄새를 드러내야 됩니다. 랍을 창기라고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랍을 보면서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녀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랍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삽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저도 라합처럼 믿는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